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미군이 우크라이나의 군사훈련 교관들을 파견한 데 대해 경고했습니다. 미군 공정단이 우크라이나 정부군을 훈련시키기 위해 이번 주 우크라이나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오늘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에 해외 군 인사들이 파견되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외에 제3국 교관들로 인해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대치하고 있는 동부지역 사태가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앞서 어제 텔레비전을 통해 생중계된 연례 국민들과의 대화에서 미국이 국제관계를 지배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나 러시아는 여전히 협력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이 주변국들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 인공섬 매립지에 비행기 활주로를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사전문지인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지난 3월 23일 촬영된 위성사진에 베트남과 타이완, 필리핀 등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스플래틀리 군도 피어스 크로스 암초에 활주로 공사가 진행 중인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달 촬영된 또 다른 사진에는 중국이 민간이나 군 공항으로 활용 가능한 또 다른 인공섬이 건설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러나 인공섬 간척 작업에 대한 비난을 일축하며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번 주 초에도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파라셀 군도의 두 개 섬에서 중국이 토지 확장 공사를 하는 위성 사진들이 공개됐습니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이라크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반군 ISIL과의 전투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어제 국방부에서 마틴 댐시 합참의장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댐시 합참의장은 이번 주 카터 장관과 함께 하이데르 알 아바디 이라크 총리를 만났다며 이라크 상황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댐프시 의장은 또 최근 티크리트 탈환 작전 성과를 훌륭한 첫 단계로 평가하면서 다양한 민병대 집단을 국가의 지휘체계 아래 통합해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내전 중인 예멘에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했습니다. 반기문 총장은 어제 워싱턴의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행한 연설에서 예멘 사태의 유일한 해법은 모든 당사자들이 적대 행위를 끝내고 협상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 총장은 지역 안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멘 내전 사태를 끝내기 위한 최선의 길은 유엔이 지지하는 외교적 해법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예멘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이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에 대한 공습에 나선 지 3주 만에 적어도 7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은 시리아 정부군이 자국민을 상대로 염소 가스 등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새로운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앞서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시리아 정부군이 지난달 이들리브주 공격 과정에서 독성 화학 물질들을 사용했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증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그러나 오늘 스웨덴 매체인 익스프레센 TV와의 인터뷰에서 인권단체가 제기한 의혹은 시리아를 음해하려는 목적에서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방 정부들과 인권단체들은 아사드 정권이 민간인에 대해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수차례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리아 정부는 반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리아에서 테러 훈련을 받은 뒤 미국으로 돌아와 미군 시설을 공격하려 한 미국인이 테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 연방대배심은 어제 오하이오주에 거주하는 23살 아부디라흐만 쉐이크 모하무드를 테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모하무드가 텍사스주의 군 기지를 공격해 병사 서너 명을 즉결처형 방식으로 살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시리아에서 미국으로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7일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벌써 또 금요일 밤이 돌아왔네요.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 즐기는 휴식은 그야말로 꿀맛이지요. 마찬가지로 평생 열심히 일하고 나이가 들어 후회 없는 은퇴를 한다면 그것처럼 의미 있는 인생도 없을 겁니다. 보통 미국에서는 이르면 50대, 늦으면 70대 은퇴를 많이 하는데요. 미국의 젊은 백만장자 중에는 40대에 이미 첫 번째 경력에서 은퇴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한 자산관리은행이 최소 100만 달러 이상의 투자 자산을 보유한 미국인 483명을 대상으로 현직에서 몇 살에 은퇴할 계획인지 아니면 은퇴를 했는지를 물었는데요. 18살에서 39살 사이의 응답자 56명 가운데 58%가 이미 현직에서 물러났다고 답했습니다. 또 15%는 40살에 은퇴할 예정이라고 답했다고 하네요. 자, 그러니까 평범한 직장인들보다 훨씬 은퇴 연령이 젊은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은퇴를 하게 되는 젊은 백만장자들은 은퇴 후에 무엇을 계획하고 있었을까요? 자, 응답자의 20% 정도는 은퇴한 이후에도 시간제로 계속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고요. 또 다른 20%는 새로운 직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자, 그런데 무려 40%가 넘는 응답자가 뭐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은퇴 후에 자원봉사를 할 것이란 응답을 내놨다고 합니다. 자, 열심히 벌고 또 그만큼 다시 열심히 사회로 환원하겠다는 젊은 백만장자들, 은퇴 후의 삶이 더 가치 있어 보이네요.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간 기획물로 오늘은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김미옥 기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싱턴은 현재 기온 16도로 비교적 포근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한두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네요. 자, 북한의 내일 날씨 살펴볼까요? 자, 북한 내일은 막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1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24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자, 평양은 내일 오전엔 구름 조금 끼고 오후 들어 구름 많아지겠고 기온은 6도에서 2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신의주 역시 오후에 구름 많겠고요. 기온은 6도에서 14도 기록하겠습니다. 자, 개성도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기온은 4도에서 2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요즘 신문기자라는 직업의 인기도가 바닥을 치고 있다고 해서요. 이 노래 한번 골라봤습니다. 1950년대 가장 인기를 끌었던 남자 가수 중 한 명이죠. 에디 피셔의 노래인데요. The Newspaper Song, 신문 노래라는 제목으로도 불립니다. Get Your Paper 들어보시죠.
Get Your Paper. Read all about it. Get your paper. Read about the guy who murdered his rival, getting the electric chair. Read about a country's fight for survival. Read about the county fair. Advertise the latest rage. Your kiddies have their comic page, and here's the latest movie in town. There's no one this paper wouldn't please, 'cause every column guarantees a smile, a tear, a laugh, or a frown. From every walk of our society, variety, from comedy to tragedy, just turn the page and see.
Read all about it. Get your paper here. What do you read there?
The
story of the boy and the girl in the whirl of a love affair. Then the girl meets a millionaire. Now they tell how the poor boy died. Another suicide. Get your paper. Get your paper. I'm here to shout it. Read all about it. Get your paper. Read about a world of hatred and malice. Must there be another war? Read about a king who lives in a palace. Read about the guy next door. So lady, mister, buy a paper, please. By 12 o'clock I must be rid of these. 'Cause my pa can't work and ma ain't so well. And my pay depends on how much I sell. Get your paper. Get your paper. I'm here to shout it. Read all about it. Get your paper.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시행을 중단시킨 하급법원의 결정을 심리합니다. 대통령 선거에 나선다고 선언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관여하는 클린턴 재단이 이 재단에 직접 기부할 수 있는 나라를 제안했습니다. 미국 안에서 가장 인기 없는 직업이 신문기자라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지난 4월 8일 텍사스주 연방판사가 오바마 대통령이 발동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시행을 중단시켰습니다. 자, 그러자 연방법무부가 이 명령을 뒤집어달라고 상급법원에 항소했는데요. 자, 오늘 그 첫 심리가 열리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 있는 연방제호항소법원에서 연방법무부와 텍사스주 법무부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첫 심리가 열립니다.
네, 그런데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면 먼저 좀 알아야 할 항목들이 있죠.
네, 먼저 오바마 대통령이 선포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뭔지 알아야 할 텐데요. 네. 2014년 11월 오바마 대통령이 내놓은 이 행정명령은 약 500만에 달하는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하는 걸 연계하고 이들이 미국 안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핵심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행정명령이란 건 연방기관과 기관장 그리고 연방공무원들에게 내려가는 미국 대통령의 명령인데요. 미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이 행정명령이 나오자 공화당을 중심으로 보수파가 강력하게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공화당 측에서는 이 행정명령이 이 대통령 권한을 함부로 쓴 분명한 사례라고 비난했고요. 또 미국 내 26개 주도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시행을 중단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텍사스주 연방판사가 이 행정명령 시행을 중단하라고 명령을 한 거죠.
맞습니다. 이 텍사스 주정부도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지역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지난 2월에 이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의 앤드루 헤이넌 판사가 행정명령 시행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네. 당시에 이 헤이넌 판사는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했고 지켜야 할 행정 절차를 어겨서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을 잠시 중단시킨다고 밝혔는데요. 그러자 연방법무부가 헤이넌 판사의 명령을 긴급하게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하지만 당사자인 헤이넌 판사가 이번 달 초에 이 요청을 거부했고요. 결국 법무부는 헤이넌 판사의 명령을 뒤집어달라고 다시 루이지애나주에 있는 상급법원에 요청한 겁니다.
참 복잡하게 얽혀있네요. 자, 그럼 오늘 심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오늘 심리가 좀 특이한 게요. 원래 이 연방항소법원은 대개 분쟁 당사자가 제출한 이 변론 취지서를 가지고 사건을 판단한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양측 관계자들이 판사 3명 앞에 직접 나가서 자신들의 주장을 1시간 동안 펼친다고 합니다. 네. 이 연방항소법원에서 1시간 동안 직접 이 변론하는 게 아주 드문 일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연방대법원에서도 변론 시간은 대략 30분 정도만 주어진다고 하는군요.
네, 그만큼 이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관심이 많다는 뜻이겠죠. 자, 그럼 오늘 심리에서 양측이 어떤 논리를 펼칠지 궁금한데요.
네, 아마 연방법무부 측은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시행돼도 주정부가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방정부, 그러니까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행정명령 시행을 막을 권한이 없다라고 주장할 걸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또 법무부 측은 현재 다른 주정부들이 제기한 소송도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텍사스주에서 나온 명령을 뒤집어달라고 항소법원에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텍사스주 정부는 어떻게 나올까요?
네, 텍사스주 켄 팩스턴 주 법무부 장관이 항소법원에 변론 취지서를 보냈는데요. 이 팩스턴 장관은 취지서에서 만약 텍사스 안에 있는 불법 체류자들이 행정명령 덕에 텍사스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얻으면 이 사람들이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는데 텍사스주가 돈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피하려고 텍사스주가 소송을 냈다는 건데요. 이 텍사스 주정부 측은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권한 남용이고 또 연방정부 규정을 바꿀 때 적용되는 행정절차법을 어겼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네, 오늘 첫 심리라고 하는데 항소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특히 연방정부가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작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야심차게 발표한 뒤에 행정부가 착착 준비를 해왔었는데 이 텍사스주 법원 판결 때문에 모든 것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네.
만약에 이번 심리에서 연방정부가 지면 행정명령 시행이 또 수개월 동안 중단될 거고요. 게다가 불법 체류자 구제를 핵심으로 하는 행정명령이 과연 오바마 대통령 임기 안에 실행될 수 있을 것이냐는 의문도 제기될 겁니다.
네.
반대로 제5 연방항소법원이 행정부 손을 들어주면 이 오바마 행정부가 빠르게 행정명령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추방될 처지에 있던 불법 체류자들이 미국 안에서 당당하게 살 권리를 얻게 됩니다. 참고로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불법 체류자에겐 시민권을 주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클린턴 재단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부부가 관여하는 단체죠. 자, 그런데 이 클린턴 재단이 외국 정부로부터 받는 기부금을 둘러싸고 그동안 논란이 많았는데요. 이 재단 측이 결국 기부금을 받을 나라를 제안하기로 했네요.
네, 클린턴 재단이 일단 외국 정부 기부금을 계속 받기로 하면서
네.
기부금을 받을 나라를 6개 나라로 제안했습니다. 이 나라에는 호주,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그리고 영국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클린턴 재단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단체죠?
네, 42대 대통령이죠. 빌 클린턴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서 세운 자선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가 보건복지, 교육, 기후변화, 경제발전 그리고 여성 문제까지 다양합니다. 클린턴 재단은 지난 2001년에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20억 달러가 넘는 후원금을 받았고요. 지금도 국내외에서 큰 돈을 기부하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특별히 외국 정부나 기업 그리고 외국인들로부터 들어온 기부금이 논란이라고 하셨는데 자,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부금이 상당히 많은 모양이네요.
네, AP통신이 조사를 했는데요. 조사를 해봤더니 이 클린턴 재단이 대략 16개 나라의 정부나 이들 나라의 단체로부터 기부금을 받았는데 이들이 직접 낸 기부금 액수가 5,500만 달러에서 1억 3천만 달러 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네.
이제 새로운 규정이 나와서 이들 16개의 나라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6개 나라만 앞으로 계속 클린턴 재단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외국 정부나 단체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게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뭐 대략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부인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도 했었고요. 또 잘 되면 앞으로 대통령도 될 수 있는데 네. 이 힐러리 클린턴이 관여하는 재단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돈을 받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특정 정부나 단체가 클린턴 재단에 돈을 기부함으로써 이 자신들과 관련된 정책에 영향을 주려고 시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또 다른 이유로는요.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이 평소에 인권, 특히 여성 인권에 대해서 이 목소리를 높여왔는데 이 여성 인권을 심각하게 짓밟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 같은 나라에서 이 기부금을 받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앞으로 이들 그럼 6개 나라 외에 다른 나라는 전혀 클린턴 재단을 후원할 수 없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건 아니고요. 클린턴 재단이 기업 그리고 비영리 단체들과 함께 만든 이 클린턴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후원하는 건 가능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 듣고 계십니다. 자,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직업과 가장 싫어하는 직업을 조사한 연구 결과가 나와서 눈길을 끄는데요. 자, 이 소식 마지막으로 들어볼까요?
네, 미국의 구인 구직 정보 업체인 커리어캐스트가 해마다 미국에 있는 200개 직업의 순위를 매겨서 발표하는데요. 올해 순위에서는 신문 기자가 200위, 그러니까 꼴찌로 꼽혔습니다. 네. 그 밖에 사진 기자 195위, 또 언론 편집이 137위를 차지해서 이 언론 관련 직종이 인기 없는 직업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럼 어떤 기준으로 순위를 매긴 건가요?
네, 미국 노동부의 고용 통계 분류를 써서요. 해당 직종의 소득, 전망, 업무 환경, 직업 부담감 그리고 육체적 피로도 등을 고려해서 내놓은 겁니다. 이 재미있는 거는 신문 기자가 지난해 조사에서도 199위로 꼴찌에서 두 번째였는데요.
네.
지난해 최하위였던 벌목공은 올해 신문기자와 자리만 바꿔서 199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신문기자가 이렇게 최악의 직업으로 꼽힌 이유가 뭘까요?
일단 업무에 비해서 받는 월급이 많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랍니다.
네.
특히나 어떤 기자들은 아주 위험한 분쟁지역 같은 곳을 취재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이 언론인 보호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한 해 이 기자 61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다가 불규칙한 생활 그리고 과중한 업무가 신문 기자라는 직업에 대한 매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또 전통적인 종이 신문 산업이 이 사양길에 접어든 상황도 이런 결과와 관계가 좀 있겠죠. 자, 그러면 반대로 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뭘까요?
네, 보험 계리사가 1등이었습니다. 이 보험 계리사는 보험회사에서 보험료 같은 각종 요금을 계산해주는 사람들인데요. 요즘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직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낙제 학생 방지법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최근 미국 상원이 미국 교육 정책의 핵심인 이 낙제 학생 방지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법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자, 이 낙제 학생 방지법 어떤 법인가요?
네, 이 낙제 학생 방지법은 영어로 No Child Left Behind Act라고 하는데요. 이 말 그대로 뒤처지는 학생이 한 명도 없도록 하자는 법입니다.
네.
예, 지난 2002년에 이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시절에 발효된 이 법의 골자는 이겁니다. 예, 우선 기초 과목의 연례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전국 공립학교 3학년에서 8학년 학생들은 매년 그리고 고등학교 때 한 번 더 읽기와 수학 표준고사를 치러야 합니다.
네.
그리고 그 결과를 인종과 소득, 장애 그리고 영어 미숙자별로 분류해서 보고하는 걸 의무화한 건데요. 이 보고서에는 시험 성적은 물론이고 학교 평균, 교사 평가 등이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만약에 학생들의 성적이 저조하면 해당 학교와 교육부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금이 깎이는 등 이 제재를 받게 되고요. 또 학생들의 성적이 계속 떨어지게 되면 해당 교사는 해고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생들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학교와 교사가 바짝 긴장을 해야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보통 낙제를 하는 학생들은 흑인이나 이 중남미계 또는 이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은데요. 네. 이 낙제 학생 방지법은 바로 이런 소수계 학생들이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성적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만 들어서는 아주 이상적인 법인데요.
네.
하지만 이 낙제 학생 방지법 참 그동안 계속 논란이 되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논란이 된 이유를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매년 치르는 표준고사의 경우는 이 학생들을 똑같은 시험으로 평가하는 게 이 과연 정당하냐는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똑같은 잣대로 이 학생들을 평가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표준고사를 치르게 되면 이 시험 성적을 잘 받기 위한 교육이 될 텐데 이건 이 다양한 경험 또 실험을 중시하는 미국 교육에 맞지 않는다는 이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이 학생 성적으로 교사를 평가하다 보니까 교사들의 불만도 적지 않았죠.
예, 맞습니다. 이 낙제 학생 방지법의 가장 큰 문제가 사실 학생의 실력이 얼마나 늘었느냐가 아니라 이 절대적인 시험 점수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교사가 5학년을 가르치고 있는데 읽기 실력이 1학년 수준밖에 안 되는 학생을 4학년 수준까지 끌어올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교사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거죠?
그렇죠.
예, 하지만 이 낙제 학생 방지법에서 보면 이 교사는 이 학생의 수준을 5학년 수준까지 끌어올리지 못했으니까 이 능력이 모자란 교사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바로 이런 압박감 때문이겠죠. 이 낙제 학생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성적 조작 같은 추문도 몇 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최근 이 남부 조지아주 애틀란타 지역의 공립학교 전직 교장과 교사 또 교직원 등 11명이 이 무더기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일부는 징역형까지 선고받았습니다.
네.
이들은 정부 보조금과 성적에 따른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 지난 2001년부터 10년 동안 이 오답을 고치거나 학력 평가 시험에 학생들에게 이 답을 알려주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가 됐는데요.
네.
이 낙제 학생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이런 추문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낙제 학생 방지법이 이 교사 직무 평가와 학교 예산을 학생 성적과 연계시키면서 이런 이 성적 조작 사태 같은 게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낙제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된 법이 참 예상치 못한 이런 또 부작용이 낳았네요.
네.
그래서 이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도 여러 차례 있었죠.
예, 맞습니다. 원래 의회는 낙제 학생 방지법을 지난 2007년에 개정하기로 돼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민주당과 공화당이 의견의 일치를 이루지 못하면서 계속 무산됐고요. 일부 주가 이 낙제 학생 방지법에 반기를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방 정부가 낙제 학생 방지법의 일부 조항을 면제해 주기도 했습니다.
네. 자, 오바마 행정부는 낙제 학생 방지법이 개정되지 않으니까 뭐 다른 교육 관련 정책을 병행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학업 성적 또 평가를 비롯해서 이 각종 항목을 놓고 경쟁을 펼치게 해서 높은 점수를 받은 학교에 지원금을 늘리는 이른바 최고를 향한 경쟁 레이스 투 더 탑 제도 또 공동 핵심 과목 표준 정책 등을 시행하면서 이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했었는데요.
네.
드디어 7년 만에 낙제 학생 방지법을 대체한 초당적인 안이 마련된 겁니다.
네.
이번 개정을 주도한 라마 알렉산더 연방 상원 의원은 만약 낙제 학생 방지법을 개정하는 게 표준 평가였다면 미국 의회는 7년간 낙제를 한 셈이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낙제 학생 방지법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7년 만에 낙제를 접고 드디어 의회 책상에 다시 오른 낙제 학생 방지법. 자, 개정안 어떤 내용 담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예,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낙제 학생 방지법에서 이 연방 정부 역할을 아주 줄인다는 데 있습니다. 예, 사실 이때까지 낙제 학생 방지법이 논란이 된 근본 이유는 바로 이 주정부가 아니라 연방 정부가 나라 교육을 주도한다는 데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요. 나라의 교육 정책을 연방 정부가 주도하는 게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예, 얼핏 그렇게 생각하기도 쉬운데요.
예.
예, 미국은 50개 주로 이루어진 연방국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연방정부 역할과 이 주정부 역할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연방교육부가 있긴 하지만 연방교육부의 역할 또한 아주 제한적입니다.
네.
연방교육부는 학교나 대학을 설립하지 않고요. 또 교과 과정을 개발하지도 않습니다. 또 학생 입학이나 졸업에 대한 요건을 정하지도 않고요. 각 주의 교육 기준을 정한다든지 학생들의 수준을 점검하기 위한 시험을 개발하는 일도 없고 또 실시하지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런 일은 연방교육부가 아닌 뭐 각 주, 지방정부, 뭐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서 담당을 하는 거군요.
예, 바로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 연방교육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던 이 공화당 소속의 연방상원 교육위원장 이 라마 알렉산더 의원과 또 민주당의 패티 머레이 의원이 새 법안을 만든 건데요. 알렉산더 의원은 성명에서 이번에 이 초당적인 합의는 학생들의 학력 평가가 여전히 중요하긴 하지만 학생들의 성취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무엇을 할 것인지는 주 지역 학교 교사 그리고 부모들이 결정하게끔 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표준 시험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긴 하지만 뭐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이나 정책은 주 정부와 학군이 결정한다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여전히 3학년에서 8학년까지 그리고 고등학교 때 한 번 이 표준 시험은 치르고요. 그 성적을 인종, 소득, 장애 또 영어 미숙자별로 분류해서 보고는 하게 됩니다.
네.
예, 또 성적이 가장 낮은 학교는 실력 향상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도 합니다. 하지만 이 어떤 학생을 성적을 향상시킬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이 학교와 학군이 결정하게 됩니다. 또 낙제 학생 방지법에서 이 표준 시험 성적에 따라 교사들을 평가했던 것과는 달리 교사를 평가할지 또 한다면 어떻게 할지도 각 지방 정부가 각각 알아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예, 이런 내용을 담은 알렉산더 머레이 법안이 어제 상원 교육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첫 번째 걸림돌을 넘어섰습니다.
네. 자, 백악관도 이 초당적인 교육안에 마련한 데 대해서 환영의 뜻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서 의회가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이 오바마 대통령도 미국의 학교들이 더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단지 시험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또 학생들이 수준 높은 기초 교육을 받는 기회를 더 늘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옛날부터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했죠. 이 국가와 사회 발전의 근본 초석이기 때문에 100년 앞을 내다보는 큰 계획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말하는데요. 자, 미국의 앞으로의 100년을 가늠하게 될 새로운 계획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낙제 학생 방지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영서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밤 10시 32분 지났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더 듣고 가죠. 자, 어른들의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주제로 한 노래인데요. 1970년대 말에 흑인 가수 조지 벤슨이 불러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노래의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난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라는 것을 믿습니다. 인데요. 노래 제목은 The Greatest Love of All.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함께 하시고요.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사람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네, 평범한 미국인들이 내가 태어나고 자란 미국의 생활 모습은 이렇습니다 라고 소개하는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시간입니다. 김미옥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야기 전해드릴 미국인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 음악 한번 들어보시죠. 이 영화 기억나세요?
아, 그럼요. 미남 배우 브래드 피트가 멋있게 낚시하던 영화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A River Runs Through It. 한국에서는 흐르는 강물처럼 이란 제목으로 소개가 됐었죠.
네, 미국 몬태나주의 아름다운 강가에서 브래드 피트가 플라이 낚시를 하는 모습이 정말 여유 있고 멋있었던 영화였는데요. And a river runs through it. 이 영화 때문에 당시 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브래드 피트처럼 낚싯대 메고 강으로 모여들었고 또 플라이 낚시가 본격적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네. 네,
오늘 미국 이야기 전해줄 미국인 이 영화 속 브래드 피트처럼 어릴 때부터 강가에서 낚시를 하며 자랐고요. 지금은 플라이 낚시가 직업이 됐습니다. 만나보시죠.
제 이름은 Rob Snow White입니다.
My name is Rob Snow White. I was born and raised here in Northern Virginia. We currently live in Annandale.
저는 버지니아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애난데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4살 된 딸 하나를 둔 아빠고요. 저는 5년 전까지는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서 햇빛 한번 보지 못하면서 일하던 직장인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열정을 갖고 있던 플라이 낚시 전문가가 됐습니다.
My job is to teach others how to fly fish or how to
제 직업은 전문 플라이 낚시 가이드입니다. 사람들에게 플라이 낚시 하는 법을 가르치거나 낚시를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이죠. 아마 4살 때 아버지를 따라 낚시를 한 게 처음이었을 거예요. 저희 집 뒤와 길 건너에 개울이 있었고 집에 텔레비전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낚시를 하며 놀았고 매일 밤 같은 낚시 꿈을 꿨습니다.
네, 낚시 전문가가 소개하는 미국 이야기라면 오늘은 당연히 낚시에 대한 내용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낚시가 취미이자 직업인 랍 스노우 화이트에게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소개하고 싶은 건 플라이 낚시입니다.
I'd like to talk about fly fishing. I've been fishing my entire life. I eat, breathe, sleep, dream fishing. It's 24 hours a day.
저는 평생 낚시를 하며 살았습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먹고 자고 숨 쉬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낚시 생각을 하죠. 제가 직장 다닐 때 그랬던 것처럼 요즘 많은 미국인 남성들이 낚시를 하며 휴가를 보냅니다. 저는 사람들이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워싱턴 DC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은 하루 8시간 동안 일을 하고 2시간은 교통체증 때문에 차 안에서 보내야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낚시는 우리에게 정말 좋은 휴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Fishing in general is very big, but fly fishing is maybe 5%.
많은 미국인들이 낚시를 하고 있는데 플라이 낚시를 즐기는 인구는 낚시 애호가들이 약 5% 정도로 특정 소수에 불과합니다. 일반 낚시에 비해서 장비값이 다소 비싸기 때문인데 하지만 플라이 낚시는 한번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고 실제로 한번 경험해본 사람들은 점점 더 그 매력에 빠지게 됩니다.
네, 플라이 낚시 하면 저는 앞서 얘기 나눈 것처럼 이 영화에서 브래드 피트가 이 강가에 낚싯줄을 확 던지는 모습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이 낚시법이 낚시 애호가들 사이에서도 까다롭기로 소문난 낚시라고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낚시는 어디서 하느냐, 이 장소에 따라서 바다 낚시와 민물 낚시로 나뉘고요. 낚시하는 방법이나 도구에 따라서 찌낚시, 루어낚시, 플라이낚시 등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보통 낚시 바늘에 지렁이나 새우 같은 미끼를 끼워서 하는 낚시가 네. 가장 일반적인 낚시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찌낚시고요. 네. 생미끼 대신 이 물고기 모양을 흉내내서 가짜 미끼로 잡는 게 루어낚시입니다. 플라이 낚시도 이 가짜 미끼를 사용하는 루어 낚시 중 하나인데요. 전문가에게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랍스너 화이트입니다.
가짜 미끼를 사용한 낚시 중에는 전통적인 방법은 얇고 가는 줄에 좀 무게가 있는 미끼를 끼워서 물속으로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낚싯대가 휘어지면서 미끼가 물속으로 들어가서 고기가 물기를 기다리는 건데요. 플라이 낚시는 쌀 안에 반 크기보다 가벼운 미끼를 사용해서 물 표면에서 고기를 유인합니다. 가짜 미끼는 잡고 싶은 물고기가 좋아하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만들어서 낚싯줄에 끼웁니다. 가짜 미끼는 벌레 모양, 새 모양, 새우 모양, 개 모양 등 무슨 모양이든 가능한데요. 미끼를 실이나 구슬, 깃털 같은 걸로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쓸 수 있습니다. 저는 미끼 만드는 일도 무척 재밌는데 이것 역시도 플라이 낚시가 주는 즐거움이죠.
물고기가 좋아하는 살아있는 벌레처럼 보여야 하니까 미끼를 실물과 똑같이 만들어서 얼마나 잘 속이느냐가 관건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워싱턴 DC도 벚꽃이 한창인데요. 봄 날씨가 참 좋거든요. 네. 이렇게 날씨 좋을 때가 낚시하기에도 좋겠죠.
네, 그렇겠죠. 주말에 가까운 공원만 가도 한가롭게 낚시 즐기는 미국인들 흔히 볼 수 있는데요. 뭐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이 워싱턴 DC 인근 공원에서도 낚싯대나 미끼 또 낚시에 필요한 장비를 쉽게 빌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랍스너 화이트는 플라이 낚시도 멀리 갈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바다, 강, 호수 어디든 상관없이 물고기가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 플라이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연못이나 크고 작은 개울가에서도 할 수 있고요. 플라이 낚시를 배우려는 사람들을 저는 주로 인근 지역 강이나 호수로 데려갑니다. 저희 동네에 있는 버크레이크 공원이나 아쿠틴크 공원만 해도 물고기가 아주 많거든요. 특히 저는 송어 낚시를 좋아하는데 워싱턴 DC 인근 지역에서 송어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길이가 46cm나 되는 송어도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동네에서는 이 도로에 주차한 자동차들 사이에 배를 세워놓은 모습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또 자동차에 배를 연결해서 도로 위를 달리는 것도 참 미국에서는 낯설지가 않은 모습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가용 자동차를 가진 것처럼 뭐 크든 작든 배를 가지고 있는 미국인들도 많고요. 또 주말에는 가까운 강에 배를 띄우고 낚시를 많이 즐깁니다. 낚시광인 랍스노 화이트도 당연히 배를 갖고 있는데요. 배를 집 차고에 놓기 위해서 이사를 가고 싶다고 할 정도입니다.
저는 작은 배가 하나 있는데 지금 길거리에 세워놨어요. 4명이 탈 수 있는 작은 배지만 그 배를 타고 밤낚시를 다니곤 해요. 그 보트를 차고에 넣을 수 있는 집을 사는 게 제 소망이랍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작은 카누나 카약을 갖고 있어요. 작은 배는 소음이 적어서 낚시할 때는 작은 배가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네, 개인 배를 소유한 미국인들이 많은 만큼 어린 시절 강가에서 배를 타고 낚시를 했던 기억을 가진 사람들도 많겠죠. 아버지와 배를 타고 낚시를 했다는 웨이 씨 얘기도 들어보시죠.
I like to go fishing. When I was growing up, I used to go fishing a lot with my dad. I was about 8 years old up until I was in high school. We had a boat and we would go out into the river.
저는 낚시를 좋아합니다. 어린 시절 한 8살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버지와 낚시를 많이 다녔어요. 아버지는 6명이 탈 수 있는 작은 배를 갖고 있었는데요. 그 배를 타고 강으로 가서 낚시를 했죠. 밤 낚시했던 기억도 나고요. 밤에 그냥 배 위에서 바람과 물살을 느꼈던 것도 아주 좋은 기억이고요. 자라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중에 하나입니다.
Some of my very favorite memories. Some days we would bring them home and my mom would clean them, cook them.
어떤 날은 이 물고기를 정말 많이 잡을 때도 있었는데요. 그날 저녁은 엄마가 물고기를 깨끗하게 손질해서 저녁에 요리해 주셨어요.
Some people do. The wealthier, the upper middle class in America will often have a boat for recreation purposes, for going fishing.
미국에서 중산층 이상 되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레저용 보트, 그러니까 여가용 배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나면 그 배를 타고 가까운 강이나 호수에서 낚시도 하고요. 가족들끼리 배 위에서 여가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네, 워싱턴 DC의 포토맥 강가에 가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 옆에서 낚시하는 모습을 참 볼 수 있는데
네.
낚시를 하면 아무래도 뭐 판형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놀 수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저는 이 동네 공원 호숫가에서 과연 물고기가 잡힐까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한국인들에게 친숙한 이름을 가진 물고기도 있고요. 또 민물고기 종류도 아주 다양해서 낚시터 역할을 톡톡히 한다고 합니다. 랍스노 화이트에게 들어보시죠.
Potomac River, that's my office. We'll have fish like striped bass.
사실 포토맥강은 제 사무실이나 마찬가지예요. 손님들을 데리고 포토맥강으로 출근을 하니까요. 이 지역에서 송어 낚시는 물론이고 잉어, 줄무늬 농어, 또 이 지역을 기반으로 서식하고 있는 다양한 민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고요. 언제부턴가는 한국과 중국이 원산지인 가물치도 등장했습니다.
네, 가물치가 등장했다고 했는데요. 이 포토맥 강에서도 가물치가 하천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한국에서는 사실 원기 회복에 좋은 보양식으로 대접을 제대로 받는 가물치가 네. 미국에서 불법적으로 강가에 방출되면서 이 버지니아주에서는 살아있는 가물치를 잡아서 보관하는 건 불법입니다.
네.
또 잡더라도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미국에서 낚시는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규칙이 있습니다. 네, 랍스너 화이트에게 들어보시죠.
You need a fishing license. Depends on where you're going in Washington D.C.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낚시를 하려면 낚시 허가증을 사야 합니다. 허가증은 주마다 가격이 다른데 워싱턴 D.C.의 경우는 6달러이고 콜로라도주는 50달러의 낚시 허가증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허가증도 낚시 종류에 따라 다 사야 하는데 민물 낚시 허가증, 바다 낚시 허가증, 국립공원 낚시 허가증을 따로 사야 하고요. 심지어는 어떤 특정 물고기의 경우에는 그 물고기를 잡는 허가증이 있어야 합니다.
If you're older than 16 years old and younger than
나이가 16세 이상 60세 이하면 누구나 허가증이 있어야 낚시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허가증이 없이 낚시하다가 들키면 낚시 장비를 몰수당하고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물고기의 크기나 종류에 따라서 혹은 너무 위험해서 잡으면 반드시 다시 놓아줘야 하는 등의 기준도 지켜야 합니다. 특정 크기의 줄무늬 농어는 5월에서 10월 사이에는 잡으면 가져올 수 있지만 다른 시기에는 다시 놓아줘야 합니다. 어떤 주 또 어떤 장소에서 낚시를 할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낚시를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오늘은 랍 스노 화이트가 전하는 미국인들이 즐기는 플라이 낚시에 대해 소개드렸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김미옥 기자 잘 들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clear the air, clear the air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clear the air means, let's listen in to what Julie had to say. Listen carefully.
I'm afraid I must have done something to hurt Mary's feelings. She has been so unfriendly recently to me. I told her I wanted to clear the air, but she turned and walked away from me.
본문에서 줄리가 친구 메리한테 모르고 마음 상하게 한 것 같다며 I'm afraid I must have done something to hurt Mary's feelings 라고 합니다. 이어 She has been so unfriendly recently to me. I told her I want to clear the air, but she turned and walked away from me.
요즘 메리가 나한테 쌀쌀맞게 대하길래 오해를 풀고 싶다고 말했더니 돌아서서 그냥 가버렸어 라고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의 표현 clear the air 잘 알아두시고요.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보시죠.
I'm afraid I must have done something to hurt Mary's feelings. She has been so unfriendly recently to me. I told her I wanted to clear the air, but she turned and walked away from me.
Today's expression is clear. C-L-E-A-R. Clear the. T-H-E. The. Air. A-I-R. Air. Clear the air. Clear the air. To clear the air means to resolve an issue between people. Sometimes there is emotional tension, dislike, or misunderstanding between people, and they tend to not show those feelings. Clearing the air means that they bring those problems out in the open to work through them. It simply means to get rid of confusions or emotional tensions. Clear the air는 문자 그대로 하면 공기를 깨끗이 하다라는 뜻인데요. 상황을 개선하다, 서로 간의 오해나 나쁜 감정을 풀다, 의혹이나 긴장을 풀다라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 안에 연기가 꽉 차 있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럴 땐 얼른 창문이나 문을 열고 공기를 바꿔줘야 숨을 편안하게 쉴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 줄리가 친구 메리하고 묵은 감정이 있나 봐요. 줄리는 메리랑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려고 했는데 메리는 그냥 모르는 척하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I told her I want to clear the air, but she turned and walked away from me. 라고요. 이제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을 더 익혀보겠습니다. I finally talked to Ted this morning. That really helped clear the air. 라고 하면 아휴, 드디어 테드랑 오늘 아침에 얘기했어. 그러니까 오해도 풀리더라고. 라는 뜻이 됩니다. 또 다른 예문을 들어볼까요? What must I do to clear the air with Gina?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지나랑 이 안 좋은 감정을 풀 수 있을까? 라는 뜻이 됩니다. Well, now you know what clear the air means, right? Then we wi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I'm afraid I must have done something to hurt Mary's feelings. She has been so unfriendly recently to me. I told her I wanted to clear the air, but she turned and walked away from me.
Let's review. To clear the air means to resolve an issue between people. It can be misunderstandings, emotional tensions, or hard feelings. Clear the air. Clear the air. Clear the air.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노래 한 곡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죠. The Shires가 부릅니다. Friday Night, 금요일 밤 골랐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행의 김현숙이었습니다. 계속해서 VOA News Today 애청해 주시고요.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t's no fun, hoping something has gotta be done. Can't you see I just wanna feel young, young again. So give me that one day, one day. Well, if you wanna say, hey, take a shot. One, two, three, four, line them up. Well, it's alright. Get a little drunk on a Friday night. Get a little drunk on a Friday night. So hey, you tell me what you're drinking now. I'll tell you what I'm thinking now. Now, it wouldn't be wrong if we stayed here all night long. Forget about all you should do, have to's, be tomorrow. But if you wanna say, hey, take a shot. One, two, three, four, line them up. Well, it's alright on a Friday night. You don't wanna go.
Get a little drunk on a Friday night. I'll tell you what I'm thinking now, now. Hey, well, if you wanna stay, hey, take a shot. One, two, three, four, line them up. Well, it's alright on a Friday night. You don't wanna go home, no, no, no. It's not too late to rock and roll. No, it's alright. You can get a little drunk.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61년 4월 17일 오늘 미국이 쿠바의 피그만을 침공했습니다.
The assault has begun on the dictatorship of Fidel Castro. Cuban army pilots opened the first phase of organized revolt.
피델 카스트로 쿠바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1959년 들어선 카스트로 정권은 소련의 니카타 후르시초프 서기장과 손을 잡는 등 친소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에 미국은 쿠바와 단교를 선언하고 카스트로 정권을 전복시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를 위해 미국의 중앙정보국 CIA는 쿠바 망명객들을 모아 군사훈련을 시켰고 1961년 오늘 마침내 이들을 쿠바에 침투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공격은 사흘 만에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쿠바 망명객 안에 있던 첩자를 통해 피그만 침공 계획 정보를 미리 입수한 쿠바군이 이미 피그만에 잠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쿠바군은 쿠바 망명객들에게 집중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 결과 100여 명의 쿠바 망명객이 목숨을 잃었고 1200여 명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피그만 침공을 수행한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게 됩니다. 쿠바는 이 사건을 계기로 사회주의 공화국을 선포하고 이어 소련의 핵미사일을 끌어들임으로써 쿠바 미사일 위기를 촉발시키게 됩니다. 1975년 4월 17일 오늘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이 크메르 루즈군에 의해 함락됩니다. 크메르 루즈군은 1967년 결성된 캄보디아 내 급진 좌익 무장단체였습니다. 이들은 1970년 시아누크 국왕이 우익 군사 쿠데타로 쫓겨나자 농촌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세력 확장에 나섰고 마침내 1975년 오늘 정권 장악에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크메르 루즈의 정권 장악으로 5년 동안 지속된 내전은 끝났지만 이 땅에 새로운 비극이 시작됩니다. 크메르 루즈의 지도자였던 폴 포트가 대대적인 피해 숙청을 감행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인 200여만 명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어 1979년 베트남 군대와 이를 지지하는 캄보디아 공산동맹군의 공격으로 크메르 루즈는 전복되고 이후 캄보디아에는 베트남의 지원을 받는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곧이어 밤 11시부터는 세계뉴스와 VOA 뉴스투데이 3부가 방송됩니다.